20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심판이었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시행되는데 이 8절 9절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첫 번째 나팔 심판과 비슷하게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이 천사가 어떤 대단한 권능이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심판을 시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시간을 때를 정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사회에서 요한이 알고 있던 그런 문물이거나 알고 있던 자연현상이었으면 그대로 표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언가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산같이 큰 운석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이 자연재해가 있어서 운석이 우주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면 이게 불붙는 것 같이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걸 뜻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오늘날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뉴스 같은 데 보시면 큰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이 보면 야, 미사일이 떨어진다, 미사일이 올라간다가 큰 산 같은 게 불이 붙으면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재해나 운석이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셔서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을 시행하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들의 전쟁이나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와 같은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떠했는가, 무엇이 심판받는가. 8절 지금 읽은 그 뒤에 보시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대상은 바다입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땅이고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심판을 받아서 생겨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써놨는데 8절 끝에 보면 첫 번째 결과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바다의 색깔이 변했다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피가 바다를 물들였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바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니까 배는 이제 자연적인 어떤 생명체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운행하고 있던 배들도 마찬가지로 깨지는. 그러니까 3분의 1 바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건 생명체건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공물이건 무엇이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은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부수적인 결과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첫 번째 나팔 심판과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상세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다른 생명체들은 멀쩡할까요? 그렇게 어렵죠. 이게 하나로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도 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겠죠. 또 이렇게 3분의 1이 죽었으면 생태계는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땅과도 다 상관이 있는, 바다와도 상관이 있는 그런 결과들이 부수적으로 생겼을 거예요. 또 오늘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록을 보면 제일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걸 겁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피 색깔로 되었다 그러면 무언가 터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랬으면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을 것이고 물론 바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심각한 생업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생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죠. 예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던 물리학 전공한 형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본문을 보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만약 운석이 떨어질 때 운석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운석의 크기가 만약 버스 정도 크기다 그럼 도시 하나 날아갑니다. 이건 핵폭탄 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 하나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랑 부딪히면 지구가 전멸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한 동 정도 되는 크기가 지구에 부딪히면 그러면 지구가 전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아파트 정도 크기 되고 있는 크기 정도의 운석이 지구랑 정면 충돌했다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전멸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형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다. 하늘에서 큰 산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그게 부딪히고 3분의 1만 죽었다? 그러면 정말 대단히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사실은 전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3분의 1이 전멸해 이랬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과학이 발달하면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게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이 참 문제가 생겼죠. 그 전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이 된다. 혹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랬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다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럴 수 있구나. 사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태평양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해산물을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수치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도쿄도 위험하다 그러죠. 보통 때 나오는 방사능 수치 정상적인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 과장인가 보다 심각한 심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바다에 큰 불붙는 산이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앞에 비교했던 첫 번째 나팔 심판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땅이 큰가요? 바다가 큰가요? 이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 덩어리가 많습니까? 바다가 많습니까? 바다가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땅의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지금 두 번째가 심판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또 첫 번째 나팔 심판 때는 사람들이 받은 피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깨지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심판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다는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무덤으로 전락해버리는 땅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나팔 심판 때문에 땅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무덤으로 전락해버렸고 바다도 무덤이 돼버리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나팔 심판과도 그렇고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을 쭉 보면 여지껏 당연한 듯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다 비를 주십니다. 의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도 바다를 주시고 죄인들에게도 비와 햇빛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건 의로운 사람이건 죄를 지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를 다 똑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값없이 자격 여부를 묻지 않고 베푸시던 은혜들을 심판하시고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모두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들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내가 당연한 것으로 삶에 있으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심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한다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이나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들을 보면 참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외계인이 막 침공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혹은 막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온다고 해요. 그럼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려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곤 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팔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무언가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는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부분으로 잘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이 있었죠.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데 가령 곡식 가격이 막 폭등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죽이고 서로 치고 받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가득한 존재라서 전쟁 없앨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참 사람들이 마음을 다 좋게 먹으면 전쟁을 중단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아 무언가 대비할 수도 있는데 준비할 수도 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봉인 심판들은 인간들이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발버둥 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심판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나팔 심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 붙는 산이 떨어지는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데 어떤 걸 대비책으로 하거나 뭘 해결책으로 삼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판들이에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심판들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도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은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뭔가 조금 더 해결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고 낙담되곤 하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나팔 심판도 쭉 진행되다 보면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구원받는 자들,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들을 당할 때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 상황, 형편, 이 땅을 향한 심판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성도는 성도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긴 하겠지만 잘 분별하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형편 속에 살아가건 늘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계속될 것처럼 보여도 이 땅과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결국 주님 앞에서 가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처지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심판당하는 세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을 잘 분별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도답게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